구약성경 시편 51편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전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 이제 이게 내 마지막 설교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것은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금세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은 그냥 이 메시지입니다. 정직해지십시오. 그게 이제 전부 답니다. 정직해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좀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속고 사신 게 많아가지고 그러십니까? 뭐 사기를 많이 당하거나 뒤통수를 많이 맞아 받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 억울함과 이 분노 가운데 이 전하는 이 최후의 피 끓는 그런 메시지가 정직해지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지막 메시지로 아니면은 유일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는 생명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또 영생 아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했죠.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이 방금 읽었던 가장 중요한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 가운데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 다시금 그 상황이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순간에 위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위로 가는 선택, 즉 하나님께 주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전 가운데 다다르게 하는 항상 위로 올라가는 삶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뭐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의 선택이 위로 가는 선택일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 관계에다가 대입시켜보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실망스럽고 배신을 당하고 또 얼마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무력함과 실망감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기로 또 그 사랑 가운데 자라가기로 결단하는 결정을 하는 것, 어렵지만 그 선택하는 것, 자존심을 숙이고 그 선택하는 것,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위로 가는 선택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죠. 사실은 이 표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라기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더 맞겠죠. Physical distance입니다. 6피트라고 하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죠.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과 서로 전념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집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지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잘못하면은 아예 관계 자체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 더 소중한 관계를 발견하는 경우를 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의미 있고 친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혹은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걱정과 기도의 제목들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한 공간 안에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그분께 나의 두려움과 복잡한 마음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생각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면은 이거는 조금 더 디스턴스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의 가슴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관계를 더 확인하고 또 만들어가는 일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고 전념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직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저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혹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자 하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약점들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내가 얼마나 지금 엉망인 상태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판난다는 거죠.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가장 먼저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되지만 좀 더 큰 의미가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뭐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보고 예능 같은 건 많이 즐겨보는 편인데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같은 거 이제 볼 때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음주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또 다른 멤버 하나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멤버는 굉장히 중심적인 핵심적인 멤버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무한도전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삐걱대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 뭐 보니까 멤버들도 좀 많이 마음에 좀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선가 한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유재석이 녹화 전날 멤버들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를 몰래카메라 같이 확인해 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장훈 씨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분이 막 방송에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던 때인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멤버들하고 다 가까우니까 이제 막 불러내가지고 술자리에 불러내가지고 유혹을 막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멤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유혹에 넘어갔죠. 이제 술잔을 받아가지고 마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능이기 때문에 재미를 위한 장치였고 의도였지만 보면서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술잔을 받아 마셨다. 여기에 제가 뭐 실망을 했다,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들 보면서 야, 실제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정말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뭐 술잔 뭐 술 한 잔 하더라도 뭐 대리해가지고 집에 가고 하면 되지 자기들끼리 이제 좀 각성을 하고자 우리 녹화 전날에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한 멤버들끼리 약속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좀 놀랍게 다가왔던 부분은 뭐냐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러내니까 다들 처음부터 막 흔쾌히 응하진 않았거든요. 한 두 주, 3주 동안 계속해서 유혹을 해도 잘 안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못 나간다.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중에는 이제 거짓말들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아, 그냥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충 둘러대는 거죠. 거짓말로. 소위 이런 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White lie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죠. 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거나 피해를 입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려거나 아니면은 좀 난처한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의 거짓말을 뭐 애교로 당연한 것으로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 목사님 그 몰래카메라인데 거기서 막 욕하면서 막 그러지 않은 것만 해도 양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도 대단한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술자리 불러내니까 안 가려고 둘러대면서 한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약간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저렇게 가깝고 돈독한 그런 뭐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그 누구보다 끈끈한 형제애를 나누는 사람들조차 아 솔직하게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 못 나가면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핑계를 만들어서 둘러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이 아 저 거짓말장이네 이게 충격이 아니라 그렇지 이게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지라고 하는 사실이 새롭게 와닿으면서 약간의 충격으로 저한테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는 것은 뭐 그렇다고 저는 아예 뭐 거짓말을 안 하냐 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거짓말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작은 거짓이 혹은 작은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그 어두움은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에 대해서도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저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타협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너무 나이브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을 거짓말 좀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짓말 좀 안 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비즈니스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큰 잘못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큰 범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라 남들 다 하는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법에 저촉되는 것도 크게 저촉되는 것도 아닌 정도, 관례로 하는 것, 아 그것도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 자라갑니다. 씨앗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 그대로 하고 남들 다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남들 다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에 묻어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묻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을까?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단지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봐도 괜찮았는데 아, 그 순간에 유혹에 넘어갔어요. 왜요? 뱀의 꼬들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뱀의 한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또 얘기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요거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결국 그 얘기 듣다 보면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한 분이 아니야. 뭔가 꿍꿍이 속이 있으셔. 너한테 감춰두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속이고 있어. 라고 뱀이 하와를 속인 거죠. 그게 유혹입니다. 무엇으로? 거짓으로. 하나님 없어도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네 행복을 네가 가꾸어 네 뜻대로 가꾸어 갈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왜? 못 믿을 뿐이니까. 너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너의 충동과 판단을 신뢰해.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시편 53편 1절 말씀부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거죠. 이게 모든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불륜이나 외도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합니까? 흔히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치링,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링이 뭡니까?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도 치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속인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불륜과 외도를 영어로는 치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불륜 혹은 외도라고 하는 말 둘 다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법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adultery, 이게 좀 더 전문적인 이제 말입니다. 간통, 뭐 불륜 이런 거죠. 이 어덜터리라고 하는 말도 그 뿌리가 뭐 어덜트라고 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게 아닙니다. 라틴어 어원으로 어덜터레라, 어덜터라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 뜻은 바꾸다, 부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그 정의와 좀 비슷하죠. 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 원래의 길, 원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길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원래의 위치와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죄라고 하고 또한 속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혹은 거짓말은 그냥 애교로 봐줄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기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에게 조금의 자리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조금의 핑계나 변명으로 그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의 타협도 있어도 안 됩니다. 아, 요 정도는 괜찮지. 이것도 뭐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라고 방치한 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나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또한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white lie,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짓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거짓말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고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1편 보시면은 제목 밑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왔을 때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대단한, 그 성군이었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과 실수와 실패가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저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이게 하고 속인 것들, 하나님께 속이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속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 있는가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허락한 작은 거짓 하나하나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삼키니까 그 놀랍고 대단한 그 다윗조차도 스스로의 거짓에 스스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빗대고 얘기해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요만큼도 짐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는 내 왕국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버럭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얘기했을 때 뒤통수를 망치로 땅 하고 얻어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것은 정직하게 왕의 위신이나 자기가 지금 이루고 가꾸어 온,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지키려고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 그게 다윗의 놀라운 모습이죠. 그게 그 어떤 모습보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가장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죠. 자기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51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 죄를 씻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벌 내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아이고 걸렸네,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죄지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만 머물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눈보다 더 희게 해주세요. 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금 이러한 반복,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원래의 길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이런 모습,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앞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다윗도 그렇게 왜 그렇게 넘어졌다고요? 자기의 귀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눈에 속삭이는 그 작은 거짓 하나하나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타협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자기를 끔찍한 죄의 모습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시이다. 성경 원문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은밀한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Teach me wisdom in my secret heart. 감추어진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지혜요? 마음의 정직함, 중심의 정직함, 진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자라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빛이 이만큼 있으니까 어둠 요만큼 있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잘 살고 있으니까 요거 조금 부족한 거, 요거 조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요거 조금 내가 거짓으로 좀 살아가는 것, 요 정도는 좀 상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심지어 못나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내 자신과 대면할 수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그대로 설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붙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다면, 진실하지 못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거짓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삼켜지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죄는 용서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변명은 용서하실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잘못했지만 아,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네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상황적으로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그런 나쁜 선택을 했지. 다 이게 뭐라고요?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내가 행한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나의 것이 아닌데. 핑계와 변명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없고 일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의식과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한 겁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일들, 다른 조건 내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씻기지 못할 죄가 없고 새롭게 하지 못할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간구했죠. 10절에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판결나고 또 집행될 때에 소리 높여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막아서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고 혹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 혹은 두려웠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소리 높여 안 된다라고 막아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라바 대신에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질렀던 그 같은 무리들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막 소리 높이기도 하고 호산나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 뒤에 24절 25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참 감사하고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보시고 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것은 pandemic of disease, 질병의 그런 팬데믹이 아니라 pandemic of fear, 두려움의 팬데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사망자의 숫자가 8천여 명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죽었고 CDC에서 예측하기로는 10만 명 이상의 그런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해에 낙태되는 아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aborted되는 낙태되는 아이의 수가 1년에 미국에서만 평균 60만 명입니다. 평균 60만 명. 어디서 나온 통계치인 줄 아세요? CDC에서 나온 통계치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지금 통계 내고 이거 알려주고 있는 Center for Disease Disease Control 질병본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 말은 보수적인 통계라는 거예요. 실제 통계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197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낙태된 아이의 수가 4,700만 명입니다. 4,700만 명의 아기가 낙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낙태되는 아기의 수가 4,500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1970년부터 낙태된 아이의 수만큼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낙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매년 900만 명의 아이가 낙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60만 명씩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보면서 여러분 동일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막 긴급한 마음이 듭니까? 위기감이 듭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하십니까? 계속 덮어두고 덮어두고 타협해가지고 아 그건 통계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어만 바꾸면 됩니까? 그냥 프로 초이스 선택에 대한 문제다라고 덮어두면 되는 건가요? 낙태 지지자들은 abor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왜? abort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interruption of pregnancy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수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인 랭귀지. 그걸로 낙태가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낙태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낙태를 의미하는 사인 랭귀지입니다. 배를 가리고 아기를 버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양심을 가립니까? 코로나로 지금 매일 죽어가는 사상자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제니 성도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계신 노인분들 가족들이 와서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족들이 그리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그 병상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없이 혼자서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게 와닿습니다. 그 죽음을 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60만 명씩 죽어갔던 그 아이들은 그 어둠 가운데서 그 태 가운데서 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위기감과 시급한 마음이 듭니까? 거룩한 분노와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종료주일입니다마는 이런 무거운 주제로 설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쿼런틴 돼서 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또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의 비즈니스와 성공을 위해서 무작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왔던 그런 삶 가운데 잠깐 제동을 거시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내가 허락했던 그런 작은 죄악의 씨앗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합니까?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어두움, 어떤 거짓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리 잡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짓으로부터, 원래의 모습,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둠도 자리 잡지 못하고 완전한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 십자가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움과 죄와 불신을 다 내려놓고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와 거짓을 주님께 다 고하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새롭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soul searching이라는 말이 있죠.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Deep and anxious consideration of one's emotions and motives or of the correctness of a course of action.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모습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방향이, 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 동기와 의도가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혹시 내 안에 어떤 거짓이나 어두움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soul searching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soul searching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주님 비춰주셔서 혹시라도 조금의 어두움이 있거든, 조금의 거짓이 있거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것이 때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린 진정 자유케 될 것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격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쳤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명한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soul searching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어떤 목적과 의도와 동기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왜 이런 선택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걸 점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대면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새로운 방향과 소망과 기대와 사명과 목적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약속과 말씀과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는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덮어두고 있던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고 늘 마음 깊은 곳에 간절히 원해왔지만 오지 않고 있던 것들에 대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끼어서 돌릴 수 있는 지금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금 얼라인할 수 있는 재조정할 수 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장 일하지 못하는 것이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당장 내가 해왔던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장 내가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이제야 비로소 서게 되는 이 일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멈추셔야 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은밀한 내 마음의 은밀한 곳에 주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내가 정결하게 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내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똑같이 이런 모습들 이런 잘못들 이런 죄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걸 내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이 비단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 아닙니까? 그저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작은 거짓이라도 어떠한 빛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성소삼아 들어오신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모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능히 인도하실 분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거짓 가운데 타협하고 핑계하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상관없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원합니다. 오직 정직한 자만이 오직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자유와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피곤하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두움도 남아있지 않도록 아버지 안에 특별히 다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친밀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거짓 없이 온전한 빛과 진리 가운데로만 걸어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